그 송구영 신협에 나왔던 분들은 이번 반나절 만에 뵙는 셈이네요. 그죠? 들어갔다가 뭐 잠만 자고 눈만 붙이셨다가 씻고 깔끔하게 나오셨죠. 예. 어제 저녁보다는 참 이래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저녁에는 꾀죄죄 하더니 뭐 아침 되니까 깔끔하게 이 본당 들어와도 이 냄새 나는 냄새가 다르네요. 예.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지난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연합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은 신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념한 성탄절은 비록 온 세상에 축제 같지만 사실 그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들도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 무슬림들이야 우리와 경전이 아예 다르니 뭐 당연하다고 해도 구약에 있어서만큼 우리와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 참 늘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즈음에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집에서 이 트리를 장식하고 막 반짝반짝하는 이 조명들로 집을 꾸며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혹 삼지창 모양으로 생긴 그 촛대를 세워둔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 뒤져보니까 없어요. 요런 촛대 아닙니다. 요런 촛대 아니고 삼지창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생긴 촛대 있죠. 예. 그런 촛대를 세워둔 집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 촛대를 세워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맘때에 이 촛대를 그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켜두는 이유는 그들의 명절이 하필 성탄절과 비스무리하게 늘 겹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누카라고 부르는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속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 뭐 3대 절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나 이 3대 절기 못지않게 유대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번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상관없는 절기다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포로 귀환과 함께 스룹바벨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비록 물론 솔로몬 시대만큼 부강할 수가 없으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 크고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지었던 그 성전을 우리는 소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173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이야 그 시리아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뭐 IS 막 같은 이런 극우 테러 단체라든지 뭐 엉망이 돼버린 그 시리아 나라 꼴이 떠오르지만은 당시 시리아 매우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제2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습니다. 뭐 그리스 신이지요. 그리스의 신 중의 신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세워버렸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뭐 제 설교하고 있는 강대상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불상을 떡 갖다 놔버린 셈이지요. 게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뭐 저희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뭐 기웃거리면서 찾아서 돼지고기 먹습니다. 돼지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때문에 안 먹잖아요. 또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조문을 발표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 모디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이 모디인이라는 동네는 작은 촌락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매우 신실한 제사장 마따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따디아는 이런 조문을 보고 분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서고 율법을 능멸하는 시리아 왕의 조처에 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 시리아가 얼마나 강하건 말건 그 눈에 순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조문을 전하러 온 왕의 사신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마따디아 제사장의 다섯 아들 모두 용감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용맹한 아들이 유다 마카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뭐 세계사 시간에 뭐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 이때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은요, 우리에게 김좌진 장군과 같은 영웅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훨씬 더 큰 영웅적 존재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의 지휘 아래서 숫자가 불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게릴라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리아 군대가 이들보다 훨씬 막강했지만 유다 마카비, 이 타고난 게릴라전의 명수였습니다. 결국 유다 마카비는 정말 택도 안 되는 소수의 정예 멤버를 가지고 엠마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시리아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때 성전의 불을 다시 밝히게 되는데 성전에 남은 올리브유가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이 8일 동안 끊이지 않고 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의 기간을 청결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는 등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전절, 그들의 말로는 한우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촛대, 그 메노라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 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이거 대칭으로 되어 있죠.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한 개와 좌우 대칭으로 세 개씩 해서 일곱 개짜리 촛대가 있고 가운데 한 개와 좌우 대칭으로 네 개 해서 총 아홉 개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수전절 기간에는 아홉 개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를 사용합니다. 뭐 간혹 창문에 보니까 일곱 개 촛대를 막 밝혀놓은 뭐 집도 있던데요.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막 이렇게 어디 뭐 파운드랜드 이런 데서 사가지고 걸어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는 아홉 개짜리 촛대를 사용합니다. 한 가운데 초는요, 늘 밝혀두는 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개 초가 남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이 밝혀가면서 수전제를 기념하며 지킵니다. 일종의 승리를 기념하며 여호와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된 그 기쁨을 기리는 축일이기에 성탄절만큼이나 신나는 날입니다. 게다가 이 희한하게 성탄절과 날짜도 늘 비슷하게 겹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유대인 보고 아,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구나라고 착각하기 딱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철저히 뭐 그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휴일인데 이 날짜가 비슷했으니까 늘 겹치는 오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유대력에 따라서 교회 절기를 지키는데요. 유대력에 따르면 2016년 기간에는 그 8일간의 수전절 기간이 딱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했습니다. 12월 24일 날 시작했으니까 8일 동안 하면은 오늘이 1월 1일, 오늘이 딱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 유대인이 있으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놀러가면 맛있는 음식 많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요, 그들 집에 가면 8개 촛대에 모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촛대 치워버립니다. 올해 2017년의 수전절은요,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입니다. 그러니 올겨울에는 아마 성탄절과 겹치지 않으니까 이 다가올 성탄절에는 유대인들이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려드린다면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도 이 시리아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합니다. 이 장수들이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좀 이래 지략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또 절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싸움을 끝까지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끝까지 독고다이로 싸웁니다. 그래서 뭐 결투 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게 된 계기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그들의 독립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 시리아에 내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외부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니까 시리아가 그 외부에 있는 군대들을 쫙 다 뺍니다. 그래서 의부지리로 이 이스라엘도 이 정치적인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읽고 싶은 분들은 그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마카베오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마카베오서 그 전쟁 이야기인 만큼 참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튼 이 400년간의 암흑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다시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된 날,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0편을 낭송하였습니다. 시편 30편, 다윗이 개인적 심정을 고백하기 위해 쓴 시이지만 유대인들은 민족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로 여기면서 낭송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에 참여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 다윗의 시를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처럼 우리 또한 새 아침에 공감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물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아침입니다. 어제의 일출이나 오늘의 일출은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조금 연세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행사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새해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뭐 다 똑같이 중요하지 뭐 그리 호들갑이냐 하며 무뚝뚝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설레야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계와 달리 우리는 세상과 사물을 영적으로 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뭐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디자인도 똑같고요. 만들어진 이 재료도 똑같은 곰돌이가 세상에는 수없이 많지만 이 제 아이가 사랑하는 곰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 또한 세상을 물리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달리 특별한 아침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바뀌는 이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통을 무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들에 맞추어 말씀하시며 그때그때의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첫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지신 계획과 소망을 기대해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오래전에 번역되어서 애매하게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번역을 해놓으니 내가 어디 좋은 곳에 거하고 있는데 네 내가 끌어낸다 해서 이렇게 내팽겨치는 그러한 의미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나를 구해주사라는 뜻입니다. 혹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1절 끝에 나옵니다. 바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난 한 해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비록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이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분쟁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몸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옳은 것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옳은 것 좋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눈에 이게 좋아 보이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옳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여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수학공식처럼 이게 뻔히 옳은 답인데 왜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불평해봐야 자기만 어리석은 사람 되고 맙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나눠지는 것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그 악인을 사랑해주는 또 의로운 친구가 있고 그 의로운 친구는 또 다른 의인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복잡다단하게 얽힌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과 오해들을 하나씩 일일이 풀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 끝도 없이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뭐 성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이 반나절 만에 뭐 눈만 붙이고 예배를 두 번 드리는 셈인데 그러니 뭐 어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도 뭐 기억이 나리라 믿습니다. 성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그 저녁에 죽은 에스겔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죽음을 하루 저녁 남 이야기 하듯 넘겨버렸습니다. 그가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조차 삭힐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죽은 다음 날 아침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서 준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 사이코패스 같은 정신병자로 여겼습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 와서 무덤덤하게 야 어제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명령 따라 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지난 한 해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였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에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도 받고 정말 그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짓밟혔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수전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무덤 속으로 시들어지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등경 위에 등불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녁에 죽은 아내의 시신을 부여잡고 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해야 할 일, 지난해 겪은 어려움에 대한 불만과 탄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4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이 세 가지 동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하며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그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참 그 찬란한 햇살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뭐 기쁨이 아니라 비가 오네요. 그 뭐 비도 하여튼 뭐 기쁨일 줄 믿습니다. 뭐 하여튼 하나님 보면 뭐 꼭 이렇게 그 타이밍을 잘 안 맞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좀 찬란하게 이렇게 좀 밝게 이래 있으면 좋을 텐데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여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오냐오냐 하는 할아버지와 달리 우리에게 성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다거나 좀 컸다고 대드는 사춘기 아이 같은 행동할 때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담배 핀다거나 어디 못된 것 따라 한다거나 하면 혼을 내지 남의 집 아이가 어디 몰래 뒤에 숨어서 담배 핀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혼도 못 냅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분노, 아버지의 노염은 잠깐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평생이지만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런데 이 노여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요, 그 한 세트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신년 예배 설교도 송구영신 예배와 이 세트로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본 본문에서 에스겔의 아내는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내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왔을 그 아내, 에스겔의 눈에 그토록 큰 기쁨이었던 그 아내, 하나님 하루 저녁에 데려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가 겪는 이 고통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고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그 아내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면 이런 한 세트식 처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형제가 있는데 그 어릴 적 그 참 아름다운 기억도 많지만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던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막 어제 그 뭐 UFC 대회라고 하던데 막 그런 것처럼 막 정말 막 힘차게 너 다쳐라 이런 마음으로 막 때리고 이렇게 싸우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뭐 서로 잘못해서 싸우게 됐지만 보통 뭐 진짜 이 자식이 그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둘 모두 잘못했든 아니면 한 명만 잘못했든 간에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형제 모두를 혼내셨습니다. 같이 놀다가 동생이 유리창을 깨어도 저도 같이 혼났고 제가 무슨 잘못을 해도 동생도 덩달아 같이 혼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야, 나는 부모 되면은 저렇게 안 해야지. 정말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이 잘잘못을 가려서 혼내야지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분,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작동하면 그게 그 부모입니까? 그 아니죠. 저는 그 아이 뭐 한 명밖에 없지만 뭐 둘, 셋 나 기르는 분들 잘 아시지요. 한 아이가 잘못해서 그 아이를 혼냈는데 나머지 아이에게는 웃으면서 야, 뭐 너는 동생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미소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뭐 사이코패스 같은 부모 아니에요? 그게 되면 그게 어떻게 부모입니까? 한 명이 잘못하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불꽃이 튑니다. 그러니 눈치 빠른 동생은 막 재빨리 먼저 숨기도 합니다. 형님이 혼나기 시작하면은 다음은 내 차례구나 하고 막 숨어 들어갑니다. 저도 동생이 성적표 받아오는 날이면요 혹시 이 자식이 또 미끄러졌을지 몰라서 자동적으로 아주 늦게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자동으로 저한테 불꽃이 튀거든요. 바로 형제를 모두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는 잘잘못을 냉정하게 가리는 재판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잘잘못을 초월해서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하는 부모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같이 야단 맞는 기분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아니면 잘못은 형님이 했는데 나도 같이 세트로 야단 맞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 아이들이 좀 지나치게 까불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참 친절하시고 온화하신 분이셨는데 집사님 딴에는 아이들을 확실히 잡아놔야겠다 싶으셨는지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 밥상머리에 그 눈치도 없이 앉아 있었는데 순간 제가 혼난 기분도 들고 왠지 저도 이 눈치를 봐야 돼. 집사님이 아이를 혼내셨는데 막 저도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요 이 손님도 눈치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해 중간에 손님으로 왔는데 저도 이 야단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형제가 위에 있게 지내지 못하고 싸움을 일삼으면요, 아버지 불같이 화를 내시지만 자고 일어난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저 TV 앉아서 뉴스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내오십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사는 한 영원히 차려져 나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화분도 깨뜨리고 유리창 깨뜨리는 사고도 치면은 혼이 날 때 있겠지만 그래도 자고 나면 밥상 차려져 나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잠깐의 노여움 때문에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는 옳은 일 했는데 동생 팽거 내가 쥐가 맞을 짓 해서 했는데 억울하다 외치면서 집을 나가버리면 그는 스스로 평생의 은총을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탕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비록 저녁에 아버지가 잠깐 노하셨다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날 잘못 그 다음날까지 추궁하며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 하나님 엄정하고 냉철한 심판관이지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너그러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017년 새해 첫날 우리는 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2016년의 일들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형님 때문에 아이고 나도 잘못도 없는데 같이 혼났다고 억울하다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입이 삐쭉 나와 있으면 아버지는 그 자를 한심하게 여기십니다. 한마디 하시겠죠. 아이고, 저거는 뭐 소갈딱지가 저게 뭐냐 그 사내 답지 못하게. 우리는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던 저녁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가 죽고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 에스겔 24장 18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님들 왜 억울하지 않았겠으며 왜 슬프지 않았겠으며 하나님께 고할 말이 없지만 가슴에 차고 넘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심정 한마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스겔 또한 아버지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몇백 년의 서러움을 겪었지만 아침을 맞이하였을 때 시편 30편을 그들 민족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광복절처럼 유대인들에게 수전절은 해방과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해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을 따름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자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먼저 맞는 매와 같은 짧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말 그대로 잠깐이었습니다. 2017년 새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고 일어날 때까지 어쩌냐 길로 우리에게 화를 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다치지는 않았을지 너무 주눅들지는 않았을지 마음을 살피시면서 따뜻한 죽 한 그릇 차려놓으시는 부모님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녁에 죽은 아내 붙들고 화장을 해야 되니 뭐 매장을 해야 되니 뭐 부금을 해야 되니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해야 하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마음 내가 억울하니 많이 졌더니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을 모두 거두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시고자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하신 사랑으로 여겼기에 훗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시작은 그 똥에다가 빵을 구워 먹는 그런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시작이었지만 정말 이 성경에 그렇게 멋들어진 환상을 본 선지자를 또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귀한 복을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실지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는 별로 선물 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뭐 줘봐야 별로 기뻐하지도 않을 거면 별로 안 주고 싶지요. 간절히 기다릴 때에 부모는 그 기다림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2017년 한 해에 주님 주실 근사한 선물을 기다리면서 예기치 못한 환상을 꿈꾸는 모든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시인의 노래로 우리의 고백을 대신합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깃들었던 울음은 이미 지나간 저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저녁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던 저녁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침이 밝았으니 하나님 명령 따르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 새 아침이 밝았으니 기쁨이 가득 넘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천하여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조차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뜻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조차 못하는 큰 기쁨과 환상을 선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 주셔서 세상의 조롱과 오해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